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기도원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처음 만났던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침입을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의 뒤로 흘러갈수록 군대를 소집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자고 독려할 정도로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 강한 용사로 성장해가는 기도원을 계속 따라가 볼까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원 이야기를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미디안과의 전쟁은 분명한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어. 하르셈 곁에 진 첫거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둔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위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맥에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드디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해왔던 미디안 족속들에게 복수를 할 시간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며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동안의 억울함과 아픔,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을 때 느꼈던 치욕까지 모두 갚아주리라 다짐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어 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실 이때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숫자상으로는 미디안 족속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의 군대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기드온의 양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확신을 하고 있었기에 기세가 높았지요.
거기에 요아스나 다른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의 기적이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하실 때 일으키셨던 여러 이적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비록 군대의 숫자가 미대한 군대보다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더니 전쟁을 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더 많은 숫자를 불러 모아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겠다고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렵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말했지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나 되었어요. 3분의 1이 돌아갔고 이제 남은 사람은 고작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에 돌아간 사람들은 군대에 계속 남게 했다면 두려움을 전염시켜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수를 더 뜨셨어요. 1만 명이 여전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겨우 1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더 줄이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숫자적으로만 보면 13명 대 1명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 개에 핥는 것처럼 강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죠.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먹은 사람들의 숫자는 고작 300명이었고 그 외에 9,700명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신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으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300명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기록하셨을 정도로 기뻐하셨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영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사사기부터 다윗 왕과 그 뒤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이들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같은 사사들 그리고 다윗 왕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은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이들의 감당해냈던 고난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째서 이런 일들을 모두 감당해냈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고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이 지난 뒤에 출산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와 같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의 눈에 정확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태동마저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뱃속에 정말 아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직접 확인할 수조차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아기가 정말로 뱃속에 있고 달이 차면 태어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그와 같아요. 때가 되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것,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명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돌려보낸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적은 수로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리란 것을 믿었어요.
아마도 기드온의 마음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자신이 직접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독일이 두 개를 나뉘어져 있을 때 동독의 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힘과 믿음으로 독일의 통일을 가져왔지요.
맞아요. 소련의 지하교회 신자들의 기도가 소련의 지도를 바꾸기도 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수많은 나라의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통일을 앞당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기도원은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직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그 큰 근대를 직접 보면 마음에 큰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이 직접 그 상황을 직면해서 두려움을 떨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오늘 밤에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렴. 네가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도 불안하다면 네 부하인 브라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서 몰래 미디안 군대의 진영에 잠입해보거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렴.
기드온은 한밤중에 브라 단 한 명만 데리고 미디안 적진에 몰래 잠입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을 포함한 단 두 명이 적진에 잠입했는데 만일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수를 잃어버리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하고 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드온과 브라는 당연히 목숨을 잃게 되겠죠.
직접 미디안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적진을 바라본 기드온과 브라는 적군들의 숫자와 강함에 압도되었어요. 메뚜기는 때로 몰려다니는데 보통 한 때가 8천만 마리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사사기 7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여기서 약대는 낙타를 말하고 있어요. 사막에서는 낙타가 지금 우리가 타는 버스나 기차처럼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짐을 운반하는 대박차의 역할도 하죠.
약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온 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강하고 많은 숫자의 적군을 상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브라도 기드온도 미디안 근대의 규모에 압도될 뻔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 적군이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장막을 쳐서 쓰러뜨리는 꿈이었어.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꿈을 해석했어요.
그 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야.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디안 군대의 규모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절망할 것 같은 상황에 적군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다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드온처럼 다른 이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처럼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알게 해주셨지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끔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근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각기 당초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조건이 다름지라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르톡을 치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르톡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격려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기드온은 무엇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목숨이 위험한 죽진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저는 다른 때보다 이때 기드온의 믿음의 모습이 가장 놀라웠어요. 경배를 드리다가 미디안 적군들에게 발각되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근대의 총사령관이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타작 마당에서도 미디안 근대가 두려워서 몰래 밀을 까던 기드온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부분이 기드온의 믿음의 절정인 것 같아요. 이때의 기드온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신뢰했고 그 신뢰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설사 내가 여기서 미디안 군인에게 들켜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우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은 당연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기드온의 믿음은 실제가 됐어요. 기드온은 횃불과 항아리로 미디안 족속을 속여 소란을 일으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킨 사이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근대를 혼란하게 만드셨어요. 적군과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군인데도 적군으로 착각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죠. 적들은 크게 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지역인 스레라의 벳시따와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와도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함께 적군을 무찌르자고 청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굳이 에브라임 지파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300명의 군사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반목하게 된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제 한번 미디안 족속을 이겼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라도 주변의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해서 이방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부분은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을 포도주 틀에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 얼마나 권력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기에 그것을 갚아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이었고요. 정말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거대한 미디안 족속의 군대에 맞서야 했죠. 하지만 기드온의 전쟁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보세요. 약하기 때문에 보잘것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워주세요. 그리고 약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하게 더 가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놀라고 감동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달려오신 거 아닌가요?
아, 좀, 네, 급하게 막 뛰어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형제에게 뭐 심한 욕을 한 일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줄래요? 두 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래도.
아, 저는 그 제가 욕을 진짜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네. 어릴 때는 뭐 약간 철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 멍충이 새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멍충이 멍청하다라는 뜻이죠.
네, 아, 그요. 그게 심한 욕인가요? 아, 네. 네. 우리 예언자매님은요.
저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도 이제 학교 때 이제 북조선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이제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북조선식 이제 여기 이제 뭐 갓나새끼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갓나새끼. 애기란 뜻이죠?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신자님들은 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신방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 또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을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정금과 같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매 순간의 영적 전투에서 천사가 돕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가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백예원 자매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랑해야 한다. 욕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시작부터 솔직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인이 큰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돼. 이건 나쁜 죄야. 큰일 나지. 큰별받아, 큰벌받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살인이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걸요?
이게 구약의 법이기도 하잖아요. 십계명에도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법은 더 엄격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너희가 들었지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목사님, 라가라고 하는 자는 잡힌다고 했는데 라가가 무슨 뜻인가요?
뭐 우리말로 하자면 아주 심한 욕설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욕이군요. 이스라엘 말로 욕 하나 배웠네요.
미국에서도 욕을 하고 각 나라마다 보면 그 나라 말로 욕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을 요즘 남조선 젊은이들도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을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너, 뭐 멍충이 왜 그렇게 바보 같냐, 뭐 이런 말들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살인하는 거나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욕하는 것과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 정도는 괜찮아서 용서받고 또 어떤 죄는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도 너무 중요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는데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완전 제 이야기예요. 저는 늘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정도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나 정도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거든요.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실수를 범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라고 자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실수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근신하라.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작아 보여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보니까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라. 너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군요.
아이고, 이게 중요하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의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누구나 존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사람이 존귀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맞죠.
다 아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요, 사람은 다 존귀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모습일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을 때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건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 자체는 내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면 결코 누군가를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적어도 당신보다 낫다, 당신보다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왜 범죄자가 돼서 하늘에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사탄은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일단 내가 누구를 욕한다,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교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교만할 줄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그런 말씀이죠.
맞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자든 그러지 못한 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러지 못한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가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주로 화를 낸다라는 거죠.
남조선에서는 갑질을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막대하죠.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너는 그만큼 가졌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는 요거밖에 공부 못했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당신은 이런 재주가 없는데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위아래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귀한 존재인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자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목조선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짜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람이 싫어요. 그냥 나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관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목사님 그 말씀 기억이 나는데요. 첫째는 혼자서는 결혼하지 못하고 둘째로 바른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와, 기억력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는 담을 쌓고 안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이러는 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나가서 이웃들을 돌봐라.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라 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우리 미소자매님 24절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예물을 드려라 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단을 쌓아놓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단에 제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그렇죠. 제단에 단을 쌓아놓고 결국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 제사의 핵심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 내 감사한 마음,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정점이라는 거죠.
네, 물론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빈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이도 함께 받으시니까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던 것, 다투고 싸웠던 일이 있으면 예물을 버리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주변에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관계를 다시 잘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깨어진 관계들이 참 많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깨어진 사람도 많고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깨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요즘 남조선에서 보면 깨어진 가정, 부부, 자녀, 이웃, 친구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는 뭐 요즘에 다 높은 건물의 집들이 숲처럼 빼곡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면은요 단독 땅집으로 지어진 주택에 정원들이 딸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 정원들을 정말 이쁘게 가꾸면서 살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끔 가다 보면 어느 한 집이 그냥 쑥대밭 같은 집도 있어요. 막 잡초가 자라서 보기 흉한 흉가같이 되어 있는 집들이 있다고요.
두 분 이야기 너무 잘해 주셨어요. 차이가 뭘까요? 어떤 집은 저렇게 정원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어떤 집은 그렇게 막 쑥대밭같이 되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집은 계속 가꾸고 한 집은 귀찮다고 내버려 두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방치해 두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면 깨끗하고 정리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늘 청소를 하고 늘 정리정돈도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늘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가 되었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 여기시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진정함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태도까지도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느낍니다. 성경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라, 화평하라, 또 화목하라, 먼저 존경하라는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관계의 회복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도 자신을 더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귀한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형제들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형제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하나님하고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하는 것을요 더 풍성하게 열어갈 수 있다라는 거 네. 말씀 주셨는데 꼭 우리 북조선 신자들 기억하셔서 함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자매님.
저는 최근에 든 많은 생각 중에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워낙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힘들거나 할 때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일이 좀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단지 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저도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더 잘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시고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웃과 형제를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똑똑똑 신방 예배를 마친 이후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즘 부부와 관계 또 부모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방치해두지 않게 하시고 쑥대밭이 되지 않도록 매일같이 잘 가꾸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위하여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아파하여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예언자매 미소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